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납니다. 정 실장은 어제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미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약 2시간 동안 예비협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볼튼 보좌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볼튼 보좌관의 취임에 따라 양국 안보사령탑 간의 긴밀한 한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실장과 같은 날 워싱턴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도 볼튼 보좌관을 만나 다음 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야치 국장 간 3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스마트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며 러시아에 준비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의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군사 옵션뿐 아니라 많은 선택지가 있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가 지난 7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만나 시리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강요회의를 열고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공동군사 행동에 동참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 신문은 메이 총리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비해 잠수함을 시리아 주변에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엽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조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사람이 아니며 나 역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시리아 사태와 미북 정상회담,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두마를 포함해 반군 장악지역인 다마스쿠스 외곽을 완전 점령했다고 러시아군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오늘 러시아 군 당국을 인용해 동구타 지역에 정부군의 깃발이 개양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두마의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두마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러시아 헌병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반군 조직이 어제 무기를 러시아군에 넘기고 두마에서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한 명이 오늘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 비행기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하마스 대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전날 가자지구 장벽 주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에 폭탄 공격을 한 것에 대응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칠레 주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공개 편지를 통해 진실하고 균형 잡힌 정보 부족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 슬픔과 수치를 느낀다며 수주 내에 피해자들을 초청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교들을 모두 바티칸으로 소환해 회의를 갖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에서 손전화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능형 손전화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의 이용도 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선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말 많은 사람이 손전화를 통해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거의 항상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5년 응답자의 5분의 1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10%에 그쳤죠. 전문가들은 미국인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응답하면서 이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보다는 손전화를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11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6도, 신의주는 4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4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헤어진 후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듯 살아간다는 Lost Without Your Love 들어보시죠.
Lost and all alone, I always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on my own. But since you left, I hardly make it through the day. My tears get in the way, and I need you back to stay. I wander through the night. Find the words to make it right. All I want is just the way it used to be. With you here close to me, I've got to make you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시리아 사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시리아 군사 응징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말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타이완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을 놓지 않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군요.
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응징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도 현장 취재진에 목격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수뇌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에 대한 군사 작전이 주제였습니까?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어서 이 공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tand ready to provide military options if they're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determined. But thank you very much.
명령만 내리면 미군이 즉시 시리아를 공습하는 겁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군사 옵션 제공을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만일 그것이 적절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적절할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 등을 아직 평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still assessing the intelligence ourselves and our allies. We're still working.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동맹국들의 의견 등을 모아서 조율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속속 이 군사 응징에 동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대시리아 군사 응징에 동참하겠다는 주요 동맹국들의 계획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시리아 사태를 주제로 긴급 강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의회 승인 없이 메이 총리가 시리아에 즉각 전투기 투입을 명령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고요. 또한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영국 잠수함들을 지중해 동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메이 총리가 이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군사작전에 동참할 뜻을 밝혔고요.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군의 공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측은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쏘면 격추시키겠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해라 러시아, 새롭고 멋지고 지능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테니까 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 쪽에서는 약간 누그러진 반응이 나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식이 이기고 국제관계가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이 상식이 이긴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없었던 일을 응징하는 것은 상식이 어긋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없다는 시리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 측이 날조한 이야기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되돌아보죠.
네, 지난 주말에 이 내전 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 지역의 두마에서 이 독가스에 노출된 민간인 등 최소한 4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구호단체들과 반군 그리고 미국과 주요 국가들은 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이 칸세이쿤에서 민간인을 비롯한 80여 명이 사망한 일로 미군이 시리아 공군 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 59기를 발사해서 응징했습니다. 이전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시리아의 동구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당국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러시아군 대변인 유리 예프투셴코 소장은 이 두마에서 건물마다 시리아 국기가 개양돼서 통제가 회복된 것을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반군 세력은 무기를 넘기고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마 지역 장악과 함께 동구타는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부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 지역 외곽을 포위하고 그동안 고립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 1,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 2월 이후에만 피난민 16만 5천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내전 감시기구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가 지역을 장악했다면 화학무기 사용 의혹 진상 조사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요?
예, 주요 외신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화학무기 조사기구가 조만간 현장 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에 접근이 허용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핵 합의 파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어제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맺은 합의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서방 측이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했고요. 이 유예 조치를 정기적으로 연장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12일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유예 조치의 시한인데요. 더 이상 이를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이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무누신 장관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기존 제재를 단순히 되살리기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제재를 만들어서 가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핵 합의가 재협상이 안 되면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 당사국들에게 지난 1월 통보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이 핵 합의 파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네. 자, 이란 제재가 다시 단행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예, 우선 이란의 에너지 기업들과 금융권에 대한 거래 정지 등이 이 제재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와 금융 제재가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 금융 제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이란 화폐인 리알 가치가 최근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1달러당 환율이 6만 리알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4만 리알에서 50%나 올랐는데요. 특히 최근 2주 동안 이 리알화의 환율 변동폭이 20%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에서 외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란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예, 제재가 부활돼서 이란이 다시 경제적으로 고립되면 이 모든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란에 투자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 리알화 표시 자산 급락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 자산들을 팔아서 이 달러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정부가 이 긴급 대책을 또 내놨다고요?
예, 이란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달러 환율을 4만 2천 달러로 못 박아 가서 변하지 않도록 강제한 건데요. 그런데 이미 외환 위기를 막기에는 늦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현재 이란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 은행과 거래소 등을 통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중국과 타이완을 잇는 거대한 해저 터널 건설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과 타이완 사이를 가리고 있는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저 터널을 건설하자는 구상은 벌써 약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난 1996년 중국 당국과 친중국 성향의 마인주 당시 타이완 총통이 양안 간의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위해서 처음 제기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길이가 122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은 뭡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채널 터널입니다. 터널의 전체 길이가 50km가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해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38km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네. 또 일본 혼슈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하코다시체를 잇는 세이칸 터널도 해저 터널로 유명한데요. 이 터널 전체 길이는 53km고요. 이 채널 터널 보다는 길이가 길지만 해저 구간은 23km로 더 짧습니다.
네. 자,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이 타이완 해협의 폭이 약 180km인데요. 이 해협을 가로질러서 해저에 터널을 만들어 양안을 잇자는 구상입니다. 당초에는 3개의 안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중국 동쪽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시와 타이완의 서쪽 신주 지역을 잇는 경로가 3개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고요. 안정된 지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이 타이완 해협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타이완 측도 이 같은 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중국 성향의 이 과거 마잉주 총통 당시 처음 제기된 후에 양측 간에 여러 차례 이 학술적 논의와 타당성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타이완 쪽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 해저 터널 계획을 발표하자 타이완 입법원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면서 반발했는데요. 최근 이 타이완 해저 터널 건설에 관한 보도는 중국 언론 매체들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이완 정치인들은 이 같은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관련된 언급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양안 간의 관계도 경색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이었죠. 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진하는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잉원 총통이 중국의 대외정책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자 타이완 관광 규제를 비롯한 타이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하지만 차잉원 총통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이완 해협 해저 터널 건설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안 간의 정치적 경색 때문에 타이완 해협 해저 터널 건설은 그냥 구상으로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구상을 접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내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중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멕시코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today I am announcing that this year will be my last one as a member of the House. To be clear, I am not resigning.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내년 1월 초에 끝나는 임기를 마지막으로 의장직과 하원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난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마지못해 하원 의장직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혀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라이언 의장이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라이언 의장은 세 자녀가 모두 10대가 됐다면서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f I am here for one more term, my kids will only have ever known me as a weekend dad. I just can't let that.
한 번 더 연임하면 자녀들이 주말에만 보는 아빠로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실 라이언 회장이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 감세안이 통과된 뒤에 오랜 꿈을 이뤘다면서 물러날 준비가 됐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36년 만에 대규모 조세 개혁을 단행한 점, 또 국방 예산을 증강한 점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라이언 의장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언 의장이 올해 48살인데 1999년부터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에릭 켄터 전 하원 공화당 대표 등과 함께 공화당의 젊은 기수로 꼽혔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선두 주자로 2012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혹시 이번 은퇴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이 대선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긴장 관계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하원 의장이라면 미국에서 서열상 부통령 다음이죠. 이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데요. 라이언 의장 후임으로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 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맥카시 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뽑힙니다. 또 스티브 스컬리스 이 하원 공화당 총무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스컬리스 위원은 맥카시 위원에 맞서서 의장직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라이언 의장을 포함해서 올해 중간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한 의원들이 꽤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공화당 쪽이 많은데요.
예.
CNN 방송은 어제 공화당 의원 가운데 43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는 18명이 은퇴하거나 다른 공직에 도전한다는 등 이유로 올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하원 의석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공화당 민주당 비율이 237대 193으로 4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선거에서 어쩌면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잃거나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의석을 많이 잃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요, 24석을 더 얻어야 됩니다.
네, 라이언 회장의 은퇴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날 이 라이언 회장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라이언 회장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라이언 회장을 칭찬했습니다.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라이언 회장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칭송했고요. 올해 앞으로 남은 일이 많다면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라이언 의장의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미국을 위해 건설적으로 함께 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척슈며 상원 민주당 대표는 라이언 의장이 재선에 나서지 않는 만큼 이 남은 기간 강경 보수 세력 들과 손을 끊고 민주당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폼페오 지명자 인준청문회 오늘 열립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국무부 장관 지명 전에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청문회 전에 미리 증언자의 모두 발언을 담은 문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모두 발언이 공개됐습니까?
네, 이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미국 언론이 이걸 입수해서 전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또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란 핵 합의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그간 유약한 정책 탓에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나왔다면서 이제 그런 건 모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강경책을 쓸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예. 자, 폼페오 지명자의 성향도 이렇게 눈길을 끌지만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인데 자,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상원외교위원회가요.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공화당 우위입니다. 그런데
네.
공화당 쪽에서 이 랜드폴 상원의원이 이 폼페오 지명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 쪽에서 전원 반대하면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랜드폴 의원이 상원의 인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는 것, 또 물고문 같은 이 특별한 신문기법을 지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 점은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인준청문회에서 이 폼페오 지명자가 한 과거 발언을 가지고 그를 거세게 몰아붙일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폼페오 지명자가 캔사스 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데 사실 그때부터 강경 보수파로 알려졌었죠.
맞습니다. 이란 핵합의와 기후변화 협약에 반대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 특별한 신문기법을 옹호하기도 했고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이 소수계층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폼페오 지명자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국무부 안팎에서는 이 폼페오 지명자의 좀 기대를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요.
네, 전임 넥스 틸러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요. 또 이 국무부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 폼페오 지명자가 이 틸러슨 전 장관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폼페오 지명자가 CIA 국장 신분으로 이 미국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틸러슨 국무장관 체제에서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 대거 자리를 떠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위급 외교직이 많이 빈자리로 있는데요. 이 폼페오 지명자가 나중에 장관으로 부임하면은 이런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했던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400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주지사가 이 주 방위군 파견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어떤 단서를 달았습니까?
네, 주 방위군이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더 좋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아이나 여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마약과 총기 밀수 그리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기존 프로그램만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주들은 일찌감치 주 방위군 파견 결정을 내렸죠.
네,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텍사스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 협조해서 국경 지역에 이미 주 방위군을 보냈거나 파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들 지역 주지사가 모두 공화당 소속인데요. 하지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 외에 다른 지역의 주 방위군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그럼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이 주 방위군 임무를 국경 경비대 지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기반 시설 개보수나 정보 수집, 정찰 업무 등을 하고요. 불법 이민자를 직접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남부 국경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이 캘리포니아 주가 협조할 것이냐 이게 참 큰 관심거리였죠.
물론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이 불법 이민자 대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법 이민자 대책을 강화할 때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앞서서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주 방위군 파견 방침에 캘리포니아 주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경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세션스 장관 이날 미국 서남부 국경 셰리프 연합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셰리프라 그러면은 보안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방 치안 담당관을 말하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월경을 막는 것이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션스 장관은 최근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검사들에게 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어제 행사에서는 이 셰리프들에게 체포된 불법 월경자들을 바로 추방하지 않고 풀어주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이 비논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라고 노래하는 제이슨 잉그램의 Just Once 들어보시죠.
I did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enough. 'Cause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ought to stay or head on out the door. Just one. We doing wrong? Just once, can we find a way to finally make it right?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We could just get to it. I know we could break through it. I gave my all, but I think my all may have been too much. The Lor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we're always blowing whatever we've got going. And it seems at times with all we've got, we haven't got a prayer. Are we going wrong? Just once, can we find a w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뛰어난 화가로 꼽히는 윈슬로 호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머의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했다.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렬하고 분명한 화면, 또 훼손되지 않은 자연, 미국의 발전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의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미술 교과서라든지 명작 화집 같은 데 소개되는 그림 중에는 이 윈슬로 호머의 작품이 아주 많죠.
네.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화실이 미국의 국가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을 정도로 윈슬로 호머는 180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머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정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윈슬로 호머는 미국 동부 도시 보스턴에서 아버지 찰스 세비지 호머와 어머니 헨리에타 벤슨의 3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각종 공구를 수입하는 사업가였고요. 어머니가 화가였습니다.
네.
윈슬로 호머는 수채화를 그리는 어머니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윈슬로우의 그림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이 사업차 영국에 갔다 올 때면 아들에게 연습용 드로잉 책을 사다 주기도 했죠.
네,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윈슬로우는 어려서부터 이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익힐 수가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의 일인데요. 아버지는 석판화 도제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윈슬로우에게 그 일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네, 윈슬로우는 거기서 약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훗날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정식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죠.
네, 1857년부터는 발루스 픽토리얼과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실릴 삽화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하퍼스 위클리는 많은 사파를 넣는 당시로서는 어떤 잡지도 없던 독특한 인쇄물이었죠.
네, 이 윈슬로우 호머는 하퍼스 위클리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하퍼스 위클리는 호머에게 큰 일을 맡겼습니다. 즉 남북전쟁의 현장을 그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호머는 북군 사령관 조지 맥클레런 장군의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머는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그림 중에는 북군들이 말을 타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전진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병의 공격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오늘 그림 몇 편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둘이라도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북군들이 칼을 빼어들고 달리고 있고 말 아래는 남군이 쓰러져 있네요. 좀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은 경계 중인 포토맥 군 저격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이 군인 한 명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서 멀리 있는 적에게 총을 겨누고 있네요.
네, 이 미술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전장의 냉혹함을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윈슬로 호머의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은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 이런 제목인데 이 목가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되지만 사실은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야영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이 두 명의 군인이 젖은 목포를 햇빛에 말리는 동안 음식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지만 지금 이 순간은 즐거운 나의 집이네요. 어쩌면
네.
두고 온 이 고향의 즐거운 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술평론가들은 남북전쟁 중에 그린 호머의 작품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 전선의 포로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1866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미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이 지친 군인 등 몇 명의 포로를 새파란 젊은 북군 장교가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네.
수염이 많이 난 나이 든 군인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좀 불쌍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후 호머의 생애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873년에 호머는 유화에서 수채화로 그림을 옮겨간 겁니다. 이 호머가 수채화로 바꾼 지 2년 후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잡지에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일을 그만두고 독립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늘 하고 싶어 하던 길이었습니다.
네. 자, 이 무렵에 호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거친 바람이라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 그림이군요.
네. 이제 이 1876년 작품인데요. 세 명의 청소년과 한 명의 어른이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 있죠.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배에 탄 아이들은 반대편으로 몸을 뉘면서 아주 느긋하네요.
네네.
이 활처럼 흰 돛은 이 바람을 가득 안고 배를 끌어가고 어른이 돛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호머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870년대 말 전문가들은 호머가 일종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호머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다는데 이 무렵에는 사회활동을 끊었다고 하는군요.
이 호머가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성 문제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호머는 어디론가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881년 호머는 영국 여행도 하죠.
네. 이 뉴캐슬 부근에 있는 쿨러코트라는 어촌에서 머물면서 바다와 그 주변의 사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해 호머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인주 프루츠네크에 정착을 했습니다. 호머는 나머지 생애를 쭉 여기서 보냈죠.
네, 호머는 이곳에서 운둔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무렵에 그린 작품 중에 여름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건데요. 이 무더운 여름밤에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껴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선보인 것은 1891년에 뉴욕의 한 전시관에서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달빛 바다가 어우러진 거대하고 신비한 풍경 속에서 두 여인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한 대비라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대중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춤추는 두 여성의 존재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네.
이 미술 수집가들에게도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호모는 자신에게 그림을 주문한 시카고의 수집가에게 이 그림을 보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송돼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클럽에 몇 년 동안 냉대를 받으면서 걸려있다가요.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뜻밖에도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예.
호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정부는 이 그림을 매입해서 지금도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머는 뉴욕주 아디론다크 마운틴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냥꾼, 야생동물 등 그림 소재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호머의 마지막 작품들 가운데 오른쪽 왼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죠. 네, 수면 위를 날다가 사냥꾼 총을 맞고 떨어지는 이 두 마리의 청둥오리군요.
네, 이른 아침인데요. 물과 하늘은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오렌지 점이 두 개가 보입니다.
네.
하나는 떠오르는 해이고 또 하나는 총탄이 발사되는 구멍입니다.
떨어지는 오리 뒤에 거의 감춰져 있는 사냥꾼이 타고 있는 배도 보이네요.
네, 여기에서 호머는 대단히 드문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즉 그림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총구의 정면에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네.
총을 쏘면 내가 맞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호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것입니다.
네. 자, 이 그림도 여기서 가까운 미 국립미술관에 전시돼 있다죠.
네, 바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여기에서 갈 수가 있는 가까운 네. 거리입니다. 네, 윈슬로 호머는 그림의 소재로 즐기던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프로체넥 집에서 191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네. 자, 그는 갔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미술관과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히는 윈슬로우 호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식당을 들어갈 때 직원이 for here or to go 라고 물으면서 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For here 는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하고 싶은지 To go 는 음식을 포장하고 싶은지 묻는 표현이에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For here 또는 To go 라고 하실 수 있어요. To go 는 take out과 같은 표현입니다. For here or to go For here To go 식당 직원이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찾기 위해서 For how many?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명이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답변들은 A party of six 여섯 명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party는 잔치가 아니라 단체라는 뜻인데요. A party of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입니다. A party of five 또는 짧게 for five 라고 합니다.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다섯 명인데요. 두 명은 나중에 올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For here or to go. A party of six.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이 치열하던 1961년 4월 12일 오늘 소련의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됐습니다.
Gagarin was the first man to reach space. Gagarin quickly became a household name.
이 우주선에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주로 날아간 가가린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108분 동안 우주에 머문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가린은 지구는 푸른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소련은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또 또한 소련은 이 여세를 몰아 이후에도 유인 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해 성공시킵니다. 초기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진 미국은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야심찬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12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CBS World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188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친척이었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역할 모델로 삼고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1910년 뉴욕주 상원의원에 선출된 루즈벨트는 10년 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등 승승장구하지만 39세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 휠체어 신세를 지는 등 불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1928년 뉴욕 주지사를 거쳐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은 1,300만 명 이상이 실직하고 거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등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추진,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1945년 오늘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 연임한 대통령으로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